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전 세계 컴퓨터의 수요는 기껏해야 5대가 전부일 것이다. 자동차가 철도를 대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 같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하긴 미국에서 군용으로 시작한 컴퓨터, 그 시조는 애니악으로 엄청난 크기의 그 계산기가 돌아갈 때는 막대한 전력 소비 때문에 도시 전체의 전기불이 약해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을 컴퓨터가 뒤덮은 오늘을 당시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겠죠. 철도 역시 자동차에게 길을 빼앗기기 싫었을 테니까 저런 식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테고 말입니다. 익숙했던 체제와 사고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더군다나 그것이 컴퓨터나 자동차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간의 문제라면. 1993년 당시 대통령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로스앤젤레스에 살던 11살짜리 소녀에게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소녀는 학교에서 본 텔레비전 광고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광고는 미국의 모든 여성은 매일 기름진 냄비나 프라이팬과 씨름하고 있다였는데 소녀는 여성만 주방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그때 크게 화제가 돼서 결국 세제회사는 한 달 뒤에 광고 문구를 여성에서 사람으로 바꿨죠. 11살의 그 소녀는 다름 아닌 메건 마클. 유엔에서 성평등운동에 앞장섰고 지난 주말에 결혼식장에서도 홀로 입장했으며 남편에 대한 복종서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짓 남의 나라 얘기로 빙빙 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사회 역시 이른바 젠더 문제가 폭발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제기되고 논쟁이 되는 중이죠. 메간과 해리가 결혼식을 가졌던 바로 그날 서울에서 만 명씩이나 모였던 주말의 집회 역시 그런 우리 사회 논쟁의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쟁의 끝에서 먼 훗날 남성이나 여성들은 아니 사람들은 그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모든 것이 예전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경찰이 집계한 그 불법 촬영 범죄 범인 검거율은 한 96% 정도 수준입니다.
네,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논란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이 검거율 96%라는 통계를 말했습니다. 96%, 그러니까 거의 모든 범인을 잡아서 처벌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통계가 현실과 차이가 크다고 말합니다. 오대영 기자, 96%라는 네. 숫자가 맞습니까?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검거율이라는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검거 건수에서 네. 발생 건수로 이걸 나눕니다. 그리고 네. 100을 곱하게 됩니다. 저희가 확인한 가장 최신 통계가 2016년인데 94.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철성 청장이 말한 96%와 수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느끼는 네.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담지 못하는 통계다라는 네. 겁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공식의 저 분자에 해당하는 검거를 함께 보겠습니다. 검거는 사전적 의미가 용의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 또는 구속의 개념으로 인식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 통계에서는 검거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구속과 불구속 기소뿐만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 불기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6%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6년 통계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2016년의 통계를 통계에 따라서 검거된 사람이 4,491명인데요. 네. 이 중에서 구속기소는 3%, 불구속기소가 86%였습니다. 그리고 불기소가 11%였습니다. 처벌하지 않는 건수까지 모두 더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검거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검거는 실제로 유죄를 하거나 기소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 피의자를 특정해서 조사를 했다, 입건을 했다라는 게 검거의 의미고.
네, 그러니까 이청장이 말한 96%하고 차이는 있지만 구속이랑 불구속 기소를 합하면 아주 큰 차이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런데 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 발생 건수인데요. 네. 이게 분모입니다. 이게 분모가 덜 집계되면 검거율이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건의 발생 건수는 경찰이 인지하거나 신고가 들어온 숫자를 집계해서 계산합니다.
네. 검거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리젝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입건 자체 하지 말자. 통계 기록 자체 안 남겨버리는 거죠. 검거율이 높은 것이 이제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 우리가 유능하다. 완전 범죄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 데 이용이 됐던 시절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경미하다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입건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은 일어났지만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는 이른바 암수 범죄가 이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통계라는 건데 그러면 좀 정확한 통계에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수사기록들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수치를 뭐 합계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경찰이 그런 통계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검거율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이철성 청장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청장은 검거율은 높은데 징역형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처벌 기준이 문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96%의 검거율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다 보면 경찰이 검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범죄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네.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간절하면 통한다. 또 잡았습니다.
예,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의원 그리고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뭐 정말 간절하게 원하긴 했더군요.
예, 간절히 원해서 결과는 부결이 됐는데요. 특히 염동열 의원은 반대표가 172표로 이 표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의원도 최소 20명 이상이 체포 동의안에 반대한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 배경에는 염동열 의원의 간절함도 일부 있었다는 분석인데요. 영상을 잠깐 보면 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을 때 염 의원이 저렇게 일일이 찾아가서 악수를 하고 부결을 호소를 했습니다.
예.
일부 의원들은 염 의원의 어깨를 툭툭 치며 힘내 뭐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예.
마치 지금 선거에 나오는 사람 같습니다. 일단 저 외관상 보기에는.
맞습니다. 예. 염동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반대표, 즉 부결을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는 모습도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미 뭐 A4 용지를 몇 장 다 보냈다면서요?
예, 친전을 다 보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문자로도 또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전날이나 전전날에 보낸 문자가 있었고 또 보낸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에게 다 호소를 했었고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며칠 전 염동열 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와서 본인의 억울함을 길게 호소하고 편지, 앞서 언급한 이 친전도 전하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몇몇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든 의원 사무실을 거의 다 찾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염 의원이 오늘 저렇게 이제 본인의 간절함, 억울함을 잘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듯이 마치 결과를 기도하는 모습도 저렇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염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지역 기업의 취업 청탁을 한 혐의인데요. 이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의 동업자 의식이 작용됐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예.
앞서 봤다시피 다양한 방법의 간절함이 통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불체포 특권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예.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또 억울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간절하면 통한다라는 것이 그게 불체포 특권의 취지와 맞는 것인가?
예.
그런 생각부터 일단 드는군요.
의원들이 친소관계나 또는 해당 의원이 간절하다고 해서 이 법을, 물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걸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KTX, 어느 공무원.
뭐 오늘 뭐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김부겸 장관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소셜미디어에 한 KTX 탑승객의 목격담이 오늘 올라왔는데요.
예.
어제 KTX에서 한 승객이 자리 문제로 승무원에게 큰 소리로 좀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승무원이 여러 번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뭐 웃어 지금 이러면서 웃을 문제가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이런 사람들 이제 진상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예, 해당 예. 목격담을 쓴 사람도 진상 아저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이 목격담을 적은 사람은 그 뒤에 한 승객이 이걸 말렸는데 이 두 사람을 표현하기를 앞서 언급한 이른바 진상을 부리는 그 승객을 쌈아저씨로 표현하고 말리는 사람을 말리는 아저씨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걸 그대로 하면서 보면 쌈아저씨가 말리는 아저씨에게 당신이 뭔데 그래? 라고 소리를 치자 말리는 아저씨가 지금 왜 갑질을 하냐? 왜 여승무원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윽박지르냐? 이렇게 또 같이 맞섰습니다.
예.
그러자 쌈아저씨가 당신이 뭔데? 당신이 공무원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이라도 돼. 뭐야 당신 하니까. 뭐, 이 말리는
공무원이어야
아저씨가.
공무원이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쌈아저씨 입장에서는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물은 건데요.
예.
말리는 아저씨가 나 공무원이다. 마침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이러는 거 두 번째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과거에도 이 두 사람이 만났던 적, 조우했던 적이 있었나 보죠?
이건 일단 말리는 아저씨의 주장이고요. 이거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
아, 김부겸 장관의 주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KTX 측에 혹시 이른바 쌈 아저씨가 여러 번 목격된 적이 있냐라고 물었는데
예.
그런 아저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아저씨를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코레일의
아,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돌아왔습니다.
예. 예. 아무튼 예, 그다음이요.
결국 직원이 뜯어 말렸고 쌈 아저씨는 다른 칸으로 갔는데요. 이 목격자가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밝혔는데 처음에는 이 목격자는 목격자가 스스로 공무원으로 밝힌 사람을 보고 동사무소 계신 공무원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중에 김부겸 장관이다 얘기해줘서 그렇게
예.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동사무소도 장관 행자부 장관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져보면.
예, 예 따져보면 예. 예, 그렇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김부겸 장관 측에 해당 사실이 맞냐라고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요.
예.
김 장관의 측근은 장관이 물어보니까,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김 장관이 민망하게 뭐 그런 걸 묻냐, 그냥 함구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하긴 또 좀 민망할 테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쌈 아저씨?
예.
그분의 어떤 그 다음에 반응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목격자 그리고 장관의 김부겸 장관의 얘기만 있는데요. 쌈 아저씨가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됐고 제가 철도공사 측에 물어보니까 원래 오후 4시쯤에 동대구역에서 김부겸 장관이 탔고 그 다음 대전역에서 이른바 쌈 아저씨가 승차를 했는데
예.
열차가 약간 지연되면서 좀 늦게 왔는데 자기가 탈 열차보다 앞 열차를 이게 내 열차인가 보다 하고 타서 좌석이 맞지 않아서 이 부분 때문에 승객의 이른바 진상을 좀 부렸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앞서 얘기한 김부겸 장관과 고성이 오갔고 결국 자리를 피했었는데 나중에도 이 이른바 쌈 아저씨는 해당 승무원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예.
본인이 잘못한 게 있을 테니까
예.
있으니까. 예. 그나저나 김부겸 장관의 입장에서 정치도 꽤 이렇게 오래 하고
예.
또 장관 자리까지 올라와서 이제 있는데. 몰라봤다는 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장관들을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아,
그리고 대구의 이제 지역구 의원인데 대전에서 승객은 탑승을 했습니다.
지역구가 다르다고 장관 얼굴을 뭐 알았습니다.
예, 예.
넘어가죠.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나도 모르는 동생으로 예. 잡았습니다.
누구 동생입니까?
오늘 대한애국당의 한 시의원 출마 후보자가 갑자기 본인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친동생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20대 국회의원인 도종환 씨의 친여동생입니다. 북한으로 따지면 김정은의 친여동생과 김여정과 같은 사이입니다.
예, 근데 아니 들으니까 친여동생 일단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 도종환 장관은 전혀 아니다. 예. 모르는 사람이다. 밝혔습니다.
그 김정은, 김여정은 왜 나옵니까?
비유를 그러니까 오빠 동생의 관계를 예. 김정은, 김여정으로 비유를 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부각된 오빠 여동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럴까요?
추정은 가능합니다.
예, 그래도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예, 그래서요.
도경자 후보는 청주에서 목사로 하다가 청주 시의원에 대한애국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도정환 장관의 친여동생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도장관 측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었고요.
예.
도장관은 여동생이 3명이 있는데 다 숙자 돌림입니다. 도경자 씨는
이 사람은 도경자하고
이 사람은 도경자 씨는 전혀 동친동생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보좌진도 도장관에게 직접 확인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도경자 씨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본체에서 저렇게 해명 반박 자료도 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 내 동생이 아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한 도경자 씨의 또 반론이 있습니까?
제가 그 반론을 들으려고 도경자 씨에게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으나 8시 전까지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저만 안 된 것이 아니고 대한애국당에서도 이게 뭔 얘기인가 해서 여러 번 도경자 씨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대한애국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이전에도 도경자 씨가 장관 동생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진입 파악은 안 된다. 도경자 씨가 이제 이른바 대한애국당의 집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그냥
친박 집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여간 이런 건 뭐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 허위 사실로 되면 선거에 나온 후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도 낮에는 오늘만큼 기온이 오릅니다. 밤부터는 비가 오고 모레 수요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예. 오늘 온누리 기자하고 강신우 기자가 뉴스 끝나자마자 나와서 소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월드컵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Just a place we've never been. History say we're doomed to make the same mistakes. Between the two, I can't decide. Really, I must choose a side. I guess I wake up smarter one fine day.